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사에서 그런지 특별한 날이 되면 성도님들이 책을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책을 선물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본인이 읽고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제게 선물해 주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니까 그래도 성서를 이렇게 책을 선물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책을 선물해 주시는데 일단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베스트셀러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을 선물해 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책이 뭐냐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법 이 목사님 책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이미 제게 있는 책들, 선물 받은 책들이 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제가 또 다른 분에게 선물할 때도 있고 교회 도서관에 없으면 도서관에 꽂아두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다른 책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오늘 제가 묵상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책에서 나누었던 간증 하나가 떠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목사님이 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이 미주리주를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좋은 파일럿이 어떤 파일럿인지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조종사는 승객들의 이 안전,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자기가 취할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 기장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거죠. 비행 도중에 승무원이 전체에게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상 기류가 있을 예정이니까 우리 승객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안전벨트를 안전하게 차달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역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똑같은 광고를 합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벨트를 메어달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이제는 어조를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가 달라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승무원이 이 정도로 하면 기내 방송을 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는 아예 조종사가 전체 광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브라운 기장입니다. 자리에 앉지 않고 화장실을 갔다가 얼마 전에 비행기 안에서 다친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책임을 분명히 해둡시다. 저의 책임은 이 폭풍을 뚫고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책임은 기장인 제 말을 듣고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 승객이 얼굴이 빨갛게 돼서 나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간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이 조종사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기장이 그때 그 기장이 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그 남자 승객이 승무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가서 다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기내에 기내 방송을 해서라도 이 사람이 부끄러워질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을 안전하게 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선택을 한 게 아닐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기장과 승객들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장의 책임은 뭡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것. 그렇다면 승객들의 의무는 뭘까요? 책임은 뭘까요? 그렇죠. 기장과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자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백성들도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에게 주어진 책임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들일 수 있게 키워내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책임일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의 의무는 뭘까요? 사무엘의 가르침,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사무엘과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백성들 간의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로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원했던 요구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어냈어요? 얻어내지 못했어요? 답은 쉬워요. 그렇죠?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허락을 받아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는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 하나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게 정말 허락일까?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허락해 준다라는 게 그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얻어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구 얻어냈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냐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낸 게 그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의 왕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걸 원치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경고도 해줍니다.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왕이 마음대로 부릴 것이고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 왕이 강제적으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해 갈 것이다. 경고를 해줍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고 너희도 결국 힘들어질 거야 라고 경고를 하는데 백성들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갈 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면 끝까지 끝까지 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 상관해 주시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것을 끝까지 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열려지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자고. 여러분 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뭘 만납니까? 그들 앞에 뭐가 버티고 서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까? 그거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뜻입니까? 왜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뛰어넘어야 될 것이지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게 두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귀한 겁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애굽의 바로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이라이트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쉬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렸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릴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까지 가신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을 내렸던 이유가 뭐예요? 아홉 번째까지 해도 안 통하니까 열 번째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젖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식수의 근원인 나일강을 하나님이 피로 물들이는 거.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암흑입니다. 3일 동안 낮밤 구별 없이 사람들이 잠깐 앞도 볼 수 없게 손을 더듬고 다녀야 되는 그 정도의 암흑이 깔렸습니다. 여러분 그 암흑이 어디만 깔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요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만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바로 왕과 모세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부탁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첫 번째 재앙에도 두 번째 재앙에도 끊임없이 용서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어 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거두어 가자마자 또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한번 볼까? 출애굽기 10장 이제는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재앙을 보내고 바로 왕이 용서를 구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재앙이 멈춰지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홉 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바로의 마음은 너무너무 착한데 우리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바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게 자유의지잖아요. 자유로움이잖아요. 우리 인간에도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강압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뭐 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 그대로 두신 거라는 거죠. 바로의 마음 상태, 그 악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어떻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 가롯 유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순간에 가롯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롯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에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러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롯 유다에게 말하십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우리 주님은 고상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우리 수준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놈의 자식, 네 마음대로 해. 그게 그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든 가롯 유다의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고 세족식 하면서 그 가롯 유다가 뭘 할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 끝까지 돌아오시라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은 30냥의 주님을 파는 그 마음, 강팍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대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방치해버리시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 그대로 두시니까 열 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더라는 것.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팔겠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 그대로 두니까 주님 팔고 결국 몽매여서 자살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이 꼭 허락이 아니라 방치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허락해 주심이 그냥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당함을 받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버려 두심을 당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치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섭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당신이 원하셨던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뭡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거.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거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신앙의 공식 하나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건 만족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공식은 밑에 원함이 있습니다. 결국 내 원함이 다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식은 내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가능할까요? 1번이 가능할까요? 2번이 가능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붙들고 싶으세요? 1번을 붙들고 싶은 사람 손, 2번을 붙들고 싶은 사람 손. 우리 성도님 설교 안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1번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내 원함이 채워지면 내가 행복해하고 만족하겠습니다. 이 신앙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성장한 우리 인간의 원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함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 원함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원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함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고 기뻐했어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목마릅니다. 원함이 채워져야 만족하겠다라는 신앙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십니까? 만나를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요. 그렇죠?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일을 위해서 만나를 많이 쌓아두면 내일은 어떻게 돼요? 썩어서 못 먹습니다. 내가 만족하리만큼 가져간다고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 원함이 뭡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왕이 세워지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 앞에 조건이 문제예요.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주변의 나라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세우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의 국가처럼 되고 싶은 거, 이방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거, 구별됨을 포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이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도자인 사무엘에게도 책임을 주셨고 백성들에게도 책임을 주셨습니다.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뭐가 문제입니까? 1절에서 뭐가 문제예요? 사무엘이 늙은 게 문제예요? 인생은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것부터가 문제. 8장은 시작부터가 문제. 왕은 대물림이 됩니다. 제사장은 대물림이 됩니다. 사사는요? 사사는 대물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쭉 공부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사사들 사사기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사자 우리가 말하는 천사죠.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역이 끝나면요 사사로서의 직분이 끝나는 거.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이 나이가 들었을 때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사권을 대를 이어서 물릴 수 없다라는 걸 기도원은 분명하게 알았어.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뭘 합니까? 사사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식에게 사사권을 물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자식들이 뭘 합니까? 재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도 백성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온 민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원함이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만족할 것 같았는데 사무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원하는 것 얻어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화났어, 나 삐꼈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래서 세워주는데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줬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왕을 얻어내서 나는 다 된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어냈으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냈으니까 내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를 느끼시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가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면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섭해달라고 여러분 애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벌을 주시든지 나를 변화시키든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심, 그냥 내팽개 두심이 어떻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관섭이 그게 복인 것을 믿고 살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